이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뭐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하고는 약간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시는 것에 대적하면서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림 징조의 어떤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때에 실제로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넘겨주기가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13절에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세요.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에 오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 아니하였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난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3대 동일 신앙으로 이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에 성경의 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 이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수리아 쪽에 있는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잔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고요. 또 절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도 행하지 못하게,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와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부모까지 만약 할례를 했다면 싹 처형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무시했냐면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돼지를 잡아서 그 성전에 피를 뿌리고 돼지를 막 몰아넣고 거기에 다른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유대에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런 엄청난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6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또 반복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우고 파괴한 일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성전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이 가증한 것은 어차피 세상 끝이 왔으니까 결사 항전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라는 신호죠.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임신하지 않도록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렇게 풀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에 도망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도망가라. 그만큼 지금까지 있었던 또 지금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그런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잔인한 살륙과 비참한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창세기 19장 보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성을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빠져나가라.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말씀을 믿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산으로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요르단 쪽에 가보면 그 산 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던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뭐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시간상 그렇게 되는데 거기 공동체가 있어요. 그 말대로 그렇게 그 산이 어떤 산을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사항전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빨리 도망가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잔인한 살륙과 비참한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 성을 벗어나라 심판이 그 성에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그 도성이 임하기 때문에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심판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를 틈타서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 또 광신적인 종말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에 현혹되거나 메시아가 어디인가에 임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키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빨리 거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런 고라자선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있어라. 말씀을 늘 받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이 성을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 그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성에서 벗어나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또 그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현혹되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당하도록 미혹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무리들이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냐. 이 미리 말하였으니까 그런 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혹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말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거짓말을 행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새로 지금 신학기가 되어서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고등학생들, 이제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 지금은 마치 우리가 선교사를 애국에 파송하는 것처럼 이제 애국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미혹하는 우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렇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서 떠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미혹받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물론 그들도 말씀으로 하죠. 그러나 말씀의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어떤 말씀을 받든지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역시 재림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은 상징적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3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의미들을 이제 바벨론 세력을 비롯한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이 이제 흔들리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3장 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바벨론 멸망과 함께 이런 이야기, 하늘의 별들 또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오늘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그 모습은 정말 영광스럽게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런 재림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타난 인자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그것이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 같은 이가 그런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모습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 실제로 오시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24절 25절 말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그 모습도 역시 실제일 수 있고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성전이 이 파괴되는 날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은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성전 파괴는 한 세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가 일어났죠. 그때도 왜 성전 파괴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왜 성전 파괴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성전 기능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3일 동안을 말씀하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인자 곧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성전 파괴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절에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27절에는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자신이 심판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이제는 복음을 가두었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민족주의가 깨지고 복음이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었죠. 이거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파괴와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핍박 그리고 이 성전의 멸망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파괴하시고 멸망하게 하실까?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세계에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징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켜가시고 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